주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25일 미중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 일부 분야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하이저 미무역 대표부와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역 대표부는 양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진전을 보였으며 협정 일부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관급에서 다시 통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5일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내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기지를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가 발사한 미사일이 소말리아의 한 도시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마을 근처 산악지대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말리아 내 이슬람 무장단체 IS들의 은신처로 알려진 이 지역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미국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병력과 장비를 시리아 내 유전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슬람 무장조직 IS 격퇴전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를 확보한 것이라면서 IS가 다시 이곳을 넘보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방안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NN 등 미 언론들은 국방부가 유전지대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최근 시리아 내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쿠르드군을 몰아낸 터키는 25일 미국의 쿠르드군 총사령관의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르드군 총사령관인 마즐름 아브니 코바니는 테러리스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즐름 아브디 코바니는 쿠르드 시리아 민주군의 총사령관입니다. 한편 시리아 민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은 7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4일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중국이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은 홍콩에서의 개입을 늘리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통해 홍콩 주민이 보장받은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는 행동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콩 시위자들을 향해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미 프로농구협회 NBA와 미국의 운동용품 회사인 나이키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25일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의 관광 방식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이 25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은 다음 주에 다시 모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은 금품무역으로 25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날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스가와라 산업상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사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장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서신교환을 통해 논의하자고 한국 정부에 통지문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괴관 외무성 고문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간 추가 정상회담을 설득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from the beginning the North Koreans had preferred to meet directly with Trump.
북한이 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한 히토류 채굴권 양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미국은 각국의 성실한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립니다. 북부 산간 지역은 눈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서신교환을 통해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25일 북측이 앞으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남측이 건설한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와서 남측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과 방북 인원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일단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 간 해법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실무 문제 해결에 있어 직접 대면 협의가 아닌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것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철저한 통미복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국을 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뭐 현대아산에서 그간 투자한 돈이나 앞으로의 영업이익을 배상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지 일방적인 통보 수준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북 강경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또 낮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뜩이나 남북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인데 통미복남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신 센터장은 지적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협의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북한의 시설 철거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만약에 그런 철거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북한 자산이 국내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강제집행을 통해서 일부라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한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나 관련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국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통일부는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한 부대변인의 25일 기자브리핑 내용입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사업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쟁점 및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광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때문에 이를 재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관련 시설 철거를 지시한 만큼 북한이 기존 시설들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인가 이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미 그것에 대한 어떤 기회를 한국 정부가 놓친 것 같고 지금은 남북 교류에 어떤 재개라는 큰 틀에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관광 문제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등을 놓고 한국 측에 큰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관련 언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방북 당시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도록 기회를 준 것도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도록 북한이 그 판을 깔아줬고 백두산이라는 그 상징이 있는 자기들이 그 백두 혈통이라고 하는 그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또 상징적인 이벤트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북한이 정말 마음 먹고 우리 대통령한테 그만큼 기대를 했다. 기대한 것만큼 지금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조급한 거죠.
최 대표는 금강산 관광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결국 미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미국 통인 김괴관 외무성 고문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추가 정상회담을 설득하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용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김괴관 고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추가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from the beginning the North Koreans had preferred to meet directly with Trump.
북한은 워싱턴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모두 적대적이고 요구사항이 많다고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길 선호해왔단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VOA에 김괴관 고문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Kim Gae-gwan statement was certainly
대통령의 참모들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hat Kim Jong-un may be using Kim Gae-gwan's statement is to try to set up another summit with President Trump.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만이 스스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슷한 견해를 보이며 북한의 이런 계략에 미국이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백악관과 실무진 사이에서의 틈을 노려 그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백악관 조정관은 김괴관 고문이 담화에서 비판한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미 행정부 관료에 폼페오 국무장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북한은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탓으로 돌리고 비난해왔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2일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이 희망하는 바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Is Trump prepared to have a summit meeting without adequate preparation?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도 다른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도 기대되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세이모 전 조정관은 연말 전까지 대화가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북 관계가 2017년에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되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길 바랄 것이란 설명입니다.
Because I think that Kim Jong-un does not want to hurt Trump's chances of re-election.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을 무너뜨리는 셈이 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은 지키는 한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 행위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내년엔 대통령 선거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미북 간 진전을 만들기에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e U.S. going into the election cycle in 2020, there's really not a lot of time.
그러면서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지 아니면 외교적 시도가 더 많아질지 아니면 북한이 예전 방식대로 다시 도발을 통한 압박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노퍼 연구원은 김계관 고문의 담화가 경제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일부 핵시설을 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슨하게나마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노퍼 연구원은 비핵화라는 복잡한 과정을 논의해야 할 실무회담이 연말 전에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6개 나라를 순방합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일본 도쿄와 미얀마 양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태국 방콕에 이어서 서울과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방일 기간 동안 연례 미일 비즈니스 정책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도태평양의 시급한 주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27일부터 30일까지는 미얀마에 머물며 이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정부와 비즈니스 대표들을 만납니다. 이어 35차 미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등이 열리는 태국에서 다음 달 5일까지 머문다고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다음 달 5일 서울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한 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7일 중국에 들러 미 대사관 직원들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아시아 지역 순방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자산의 방어력과 생존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전략사령관으로 지명된 찰스 리처드 해군 중장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첫 번째 사안으로 주요 자산의 방어와 생존성을 꼽았습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2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존하고 떠오르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자산의 수동적 방어와 생존성과 관련된 조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영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통합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영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적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통합 노력을 지속하고 동맹국과의 방위 분담 확대 그리고 제한된 방어 역량의 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작전 통제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현재 배치된 GBI 규모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잠재적인 IC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전략사령관으로 임명된다면 적절한 규모의 GBI 배치 지원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국방부가 미 본토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소인 재설계 요격체 개발 중단 결정을 내린 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국의 GBI 체계는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RKV 개발 중단은 이들 국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 방어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또 적국의 해커 등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에 가장 취약한 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 안보국 CISA의 크리스 크랩 국장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범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focused on financial crimes in order to support the state. They continue to hit.
크랩 국장은 24일 사이버 전문 매체 사이버스쿱이 개최한 연례 사이버 안보 컨퍼런스에서 VOA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북한은 지속해서 은행들을 공격하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는 적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기관시설 안보국이 정부 부처들과 민간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e have a pretty good idea what th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are for this adversary.
적들의 해킹 기술과 전략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전략들을 쓸지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 조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크랩 국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니 오고레츠 미국 연방수사국 사이버 담당 부국장보는 적대 국가들을 포함한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주목했습니다. 우고레츠 부국장보는 컴퓨터 시스템 감염 방식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n calendar year 18, according to IC3 stats, the losses due to ransomware were $3.6 million.
FBI 산하 인터넷 범죄 센터에 따르면 2018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액수는 360만 달러였는데 2019년 현재 이 수치는 벌써 2배 이상 증가해 73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우고레츠 부국장보는 그러면서 해커들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의료와 교육기관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리고는 각국의 성실한 안보리 제재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 희토류 산업협회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중국 측에 제안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관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평양 철산군 희토류 광산의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희토류 산업협회는 그러면서 한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에 매일 250만 킬로와트를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25억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북한 당국이 이미 중국과 교섭 중이라며 북한 정부가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를 얻기 위해 중국의 특사를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의 양이 4,800만 톤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은 희망사항이라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채택한 결의 2270호를 통해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엔 각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VOA에 24일 이메일을 통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10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북한 측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광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제재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시도한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23일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가 자사 블로그에 직원들의 금강산 등정 경험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It really is impossible to do this justice with photos and videos. The just range of how huge it is and how beautiful the colors are.
8분짜리 이 영상에는 금강산 꼭대기에 오른 남성 두 명이 웅장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며 적극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하루 일정 프로그램을 포함해 전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진 북한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달과 다음 달 상품 대부분은 매진입니다. 단둥에 있는 천마국제여행사도 신의주 시내를 구경할 수 있는 반나절용 상품부터 금강산과 개성 등을 둘러보는 5박 6일 상품까지 여러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관영 CCTV는 북한 관광산업 발전과 주요 관광지를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주요 건물과 관광지를 내려다보는 하늘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고, 마식령 스키장 화면을 내보내며 원산과 금강산, 통천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이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북중 항공 노선도 추가됐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은 평양과 베이징, 상하이, 선양을 잇는 정기 노선 외에 최근 중단했던 다리엔과 진안행 노선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경제를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중이 대외적으로는 공공 외교를 앞세워 관광 교류를 확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의 협력을 통해 재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시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딘챙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입니다.
Certainly if you were to ask the Chinese would say this is an example of people to people diplomacy. The Chinese have always opposed trying to isolate
중국은 인적 교류의 일환으로 북한 관광업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의 고립을 반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관광비는 북한이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인 만큼 북한으로서는 제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것이 챙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VOA에 북중 간 관광 교류가 북한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a different matter. I mean, North Korea is not well set up for tourism, and it needs a great deal of investment. So for China to engage, they have to invest, but the investment
보다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산업체계를 구축할 투자 유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중국을 관여시키려 해도 유엔 대북 제재에 부딪혀 현 수준에서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이 점을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이용해 볼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 이양 직후부터 큰 공을 기울여온 관광 사업은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관광을 통해 긍정적 인상을 심어주기 원하며 특히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최근 언급은 관광산업에 대한 북한의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제안을 북한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 목선의 표류 대책의 일환으로 감시 전담부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목선 표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다음 달 4일 기동 감시 부대라는 이름의 북한 목선 표류 전담 대응 부대를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NHK 방송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10여 명 규모의 신설 부대를 아오모리현 내 일본해 부근에 상주시켜 목선 감시 활동을 담당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표류나 표착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하면서 목선의 선원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HK 방송은 해상보안청이 육상에서 목선 감시 전담 부대를 발족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의 표류 또는 표착이 확인된 것만 지난해 225건으로 전년 대비 1.5에서 2배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홋카이도가 70건, 아오모리현이 49건, 이시가와현이 34건 확인됐으며 월별 통계로는 90% 이상이 겨울철인 1월과 2월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8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목선 표류 또는 표착은 6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외화 획득 등의 목적으로 어업에 주력하게 되면서 선박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네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물고기 풍년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어업 획득량 증가를 독촉해왔다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지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담당 부처들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which is potentially a life or death.
또한 베넬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단순히 북한의 불법 어업 활동뿐 아니라 북한 간첩의 불법 유입 등을 염두에 두고 목선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일본 정치 내에서 납북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과감한 조치를 선보이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12월 18일 해상보안체제 강화와 관련한 관계 강요 회의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일본 총리실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중대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해상의 안전과 치안 확보에 관한 엄중한 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내려지면서 미국 법원을 통한 북한 관련 소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0여 건의 송사에 휘말린 북한 정권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왔는데 배상해야 할 금액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미 법원의 피고소인으로 처음 이름을 올린 건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연방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니코 엔터프라이즈란 이름의 기업은 1993년 11월 미국 뉴욕 소재 로펌을 고용해 북한 정권과 조선 흑색 금속 수출 입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돼 당시 소장 등 주요 문건은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이 소송은 민사로 제기됐으며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또 미 국무부 영사과 관리가 원고 측에 서한을 보내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당시 원고 측은 북한을 법정에 세우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 소송은 약 1년 만인 1994년 12월 15일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미 연방법원에 북한이 피소된 건 동일인물에 의한 중복소송을 포함해 약 10건에 이릅니다. 1990년대 첫 번째 소송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0년대 제기된 것으로 원고는 대부분 북한의 테러 지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가족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의 소송입니다. 당시 카도나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북한을 미 법원에 제소한 것도 잘 알려진 북한 관련 소송입니다. 당시 유족들은 북한이 헤즈볼라의 첨단 무기와 군사훈련, 무기 관련 시설의 건설 등을 지원했다며 2010년 헤즈볼라와 북한, 이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배상금 회수를 위해 북한 관련 자산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벼와 중국에서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 그리고 최근 미 검찰의 대북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게 내려진 배상금 총액은 원비어 가족들에게 내려진 5억 달러를 비롯해 김동식 목사와 카도나 측의 승소액 각각 3억 달러씩 등 총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 법원에는 1968년 북한에 납북돼 고문과 구타 피해를 입은 푸에블로호 선들과 가족, 유족 등 17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만큼 만약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미국인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으며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제우편상 혹은 최종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수신을 거부 혹은 반송을 해왔으며 수신을 하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럽에서 제기된 한 차례의 소송에만 대응했을 뿐 연방을 포함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는
Never answer claims in US federal court or any American court. They have previously, however.
북한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계속해서 자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자녀와의 강제 입양 등 가진 고초를 겪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10대 여성의 탈북이 늘었다고 합니다.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미국에서 알리고 있는 통일맘 연합회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 여성 100명으로 결성된 통일맘 대표단이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와 중국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특히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북한을 탈출한 여성 33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통일맘 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탈북 여성들과 함께 23일 VOA를 방문해 특히 강제 결혼과 출산을 겪는 탈북 여성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이 가장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에 탈북한 그 나이대가 가장 충격적인 게 10대가 가장 많았다는 게 충격이고 그만큼 그들은 10대에 넘어와서 팔려갔다는 걸 수치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
이 단체가 지난해 면담한 여성 33명 중 12명이 10대 때 탈북한 것으로 조사됐고 미성년자들이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었던 점이 심각한 인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팔려다닌 곳마다 자녀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있는 애들 그럼 어쩔 거야? 두 아이는 중국에 지금 각자 따로따로 있고 한 아이는 임신된 채로 한국 들어와서 출산해서 지금 미혼모로 있어요. 그래서 어쩔 거야 이래도. 당장은 내 품 안에 있는 아이만 제가 생각하랍니다. 그럼 그 아이들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죠. 대표님 나도 엄마고 나도 여잔데 보고 싶죠.
통일맘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국 내 자녀와의 재결합 추진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탈북 여성이 분리되는 원인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북자 이선희 씨는 중국에서 매매혼이지만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의 두려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진짜 사랑할 정도로 열심히 잘 살았지만 잡아가는 그것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고 그냥 잡혀가는 꿈만 꿔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식은땀 줄줄 흘리고.
탈북 여성들이 꿈에도 두려워하는 강제북송을 결국 실제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탈북자 손명희 씨는 2007년 1차 탈북해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창바이시에서 장사를 하다 국경 경비대에 잡혀서 2012년 북송됐습니다. 해산시 보위부를 거쳐 5차례 공개 재판을 받으며 끌려다니다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 수용소로 보내지기 전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도망쳤고 2014년 2차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손명희 씨는 특히 보위부에서 취조 당시 심한 구타로 맹장이 파열됐습니다.
너무 맞아대가지고 맹장이 터졌어요. 터지고 또 주사를 놓고 정신 깨면 또 뒤로 끌고 들어가 또 때리고 이전 주사 아무리 뭐 네 대 다섯 대 나도 이전 깨나지 못할 형편이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병원에서 턱보동이 이 사람을 왜 이제 데려왔네 하니까 이건 재수기 때문에 관계 없다 빨리 이거 빨리 처리하라 해가지고
통일맘 연합회는 탈북 과정에서 고초를 겪고 그 결과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랑방이라는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의 탈북 여성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랑방을 맡은 심리상담 전문가 오은경 박사도 이번 방미길에 동행했습니다.
탈북 과정 그리고 강제 북송의 두려움, 중국 내에서의 생활들은 다 이분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랑방 운영은 하나의 어떤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일단 말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거든요.
통일맘 연합회는 21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내 4개 도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고 있으며 특히 워싱턴에서는 미국 의원들과 국무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기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기자들은 북한 출신 언론인으로서의 남다른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향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기자 8명이 미 국무부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탈북민 기자들은 일정 이틀째인 지난 8일 미국 정부 언론기관인 VOA를 방문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처음 첫 일정 자체가 이제 그 외신센터에 가서 이제 기사센터가 좀 보고 국무부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브리핑도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큰 거는 와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런 생각 예전부터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뒤에 남은 일정들이 있는데 기대됩니다. 일단, 네.
일단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한국이란 언론계랑 또 미국에서의 또 느끼는 게 좀 다르다 생각했고요. 또 저의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제 남은 일정을 통해서 더 배우겠지만 지금도 좀 많은 경험을 하고 눈도 좀 뜨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도 좀 더 배워가지고 제가 참여하는 모든 방송들에 내 목소리를 담아서 이게 미국에 와서 체험했던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한테 들려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8명의 탈북민 기자단은 미국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 기관 방문과 언론 브리핑, 또 국회의사당, 워싱턴의 외신기자협회, 뉴욕의 유엔본부와 블룸버그 통신 등을 방문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악인 북한에서 온 탈북민 기자들이 느낀 점은 한국의 여느 기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 자유소리 아시아 방송 RFA에서 북한 경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설송아 기자는 VOA에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미 국무부, 백악관 등 주요 공기관의 흑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 이론을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눈으로 본 현실에 큰 공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하지 않는 이런 단중이었거든요. 욕으로 북한을 본다면 성분으로 사람 몸값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상처였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데 출신 성분이 상관없다는 것은 북한과 확연히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 기자로서 전 세계 100개국의 특파원을 두고 금융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뉴욕의 블룸버그 통신을 방문할 때는 미국 언론의 전문성과 역할을 체험했습니다.
세계 주가와 환율이 그 자리에서 실시간 방송되는 모습, 이 누구든 여기에 주가 거래 그리고 또 시장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전 세계 시장, 기업 그리고 또 국가들과 연결된 미국의 권위적인 네트워크를 보면서 아 이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미국의 힘, 자유와 소통으로 모두를 끌어안는 마인드였구나. 네, 이걸 보았습니다. 정치를 위한 언론이 아니라 시장 확장을 위한 언론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경제 겨루로 자국의 발전 그리고 국민 소득을 꿈꾸는 언론으로 거듭나고 있는 미국의 매력이었던 거죠.
미 언론의 탄탄한 정보력과 소통력을 확인했던 설 기자에게 사람의 가치를 영원히 기억하려는 9.11 테러 현장도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현직에서 숨진 무역센터 직원들을 추모하는 실감이 또한 마음에 닿았습니다. 예, 저수지 둘레를 보았거든요. 콘크리트에 숨진 2,5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도 생각의 무게를 가져본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현장이 북한이었다면 일반 공직자들을 추모해주는 기념일가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었죠. 사람의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예, 느꼈습니다.
시장 경제를 다루는 한국의 미디어 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진희 기자는 한국과 다른 문화,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 신기해했습니다. 유 기자는 워싱턴에서 미 국방부의 9.11 테러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다양한 경험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더 넓은 사회를 경험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좋았습니다. 또 블룸버그 투어를 통해 다양한 경험까지 모두 다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전문지에서 일하고 있지만 미 정부 주요 기관을 둘러보며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며 기자로서 역량을 더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 기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언론사에 입사한 기자들로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대북 전문 방송인 국민통일방송 등 다양한 언론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취재 분야는 다르지만 북한과 한국을 경험한 언론인으로서 정부 부처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인상도 받았습니다. 미디어팬의 유진희 기자는 한국에서 기자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이 한국보다 자유롭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의 강미진 기자도 자유로움을 한국과 미국 언론의 차이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미진 기자는 미 정부 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한 것이 이번 방문의 소득이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에서 북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인 북한 내부 정보들을 수집해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들이 상당수 시간이 지난 것이란 느낌을 받았고 현재의 북한을 알리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 관련 정보 외에도 기본적인 외부 정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기자들끼리 분석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미국의 기자 연수 과정에 참여했던 강 기자는 일찌감치 미국 언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체험했던 미국의 언론기관과 보도물은 전문성이 뛰어났고 탐사 취재 보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 점은 자신의 언론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기자들은 미 국무부의 이번 기자단 초청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탈북민 기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한국에 몇 안 되는 탈북 언론인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중요했다는 강미진 기자. 유진희 기자는 언론사 방문이 부족해 아쉬움이 컸지만 상당히 좋은 기회였고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설송아 기자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하는데 탈북민들의 객관적인 시선과 기사가 중요하기에 탈북민 기자단을 초청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기자단 대표인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는 앞서 VOA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 현장을 생생히 볼 수 있었고 정책 결정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면서 상호간 이해와 소통 강화의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기자들은 이번 방문은 미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RFA 설송아 기자입니다.
예, 현재 남한에서 북한 경제학 박사 가정 중이고요. 이에 터대해서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는 북한식 자유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또 발전되도록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 과정에 미국 유엔에서 있었던 22개국의 대표들과 인권 문제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던 이 현장도 참 중요했는데요. 이에 기초해서 북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화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인권 상황 이곳을 알리는 데 현재 취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10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각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지만 수풍과 강계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이 낍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13도, 양덕 아침 최저 2도입니다. 낮에 13도, 남포 아침 기온 5도, 낮에는 14도, 평안북도 신의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4도로 예상됩니다. 자강도 중강은 아침 최저 영하 1도로 내려가고 낮에는 11도, 강계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에 해주와 용현 심계 지역에 구름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이 4도에서 6도 정도 더 내려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5도, 개성 아침 최저 5도, 낮에는 15도, 사리원 아침에는 4도, 낮 기온은 14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과 운기, 선봉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해산과 삼지연 등 산간 지역은 눈도 예상됩니다. 또 오후에는 성진, 김책 지역만 구름 많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18도, 원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청진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5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6도. 장진과 풍산이 아침 최저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데 이어서 해산도 아침 영하 2도, 낮 최고 10도. 삼재는 아침 최저 영하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를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25일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 일부 분야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진 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역 대표부는 양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진전을 보였으며 협정 일부 부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관급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조만간 미중 고위급 대표가 다시 통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5일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내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기지를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이날 익명을 요구한 현지 목격자와의 대화에서 미군의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가 발사한 미사일이 소말리아의 한 도시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마을 근처 산악지대를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말리아 내 이슬람 무장단체 IS들의 은신처로 알려진 이 지역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미국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병력과 장비를 시리아 내 유전지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슬람 무장 조직 IS 격퇴전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를 확보한 것이라면서 IS가 다시 이곳을 넘보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방안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NN 등 미 언론들은 국방부가 유전지대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최근 시리아 내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쿠르드군을 몰아낸 터키는 25일 미국의 쿠르드군 총사령관의 신병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르드군 총사령관인 마들롬 아브디 코바니는 테러리스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들롬 아브디 코바니는 쿠르드 시리아 민주군의 총사령관입니다. 한편 시리아 민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은 7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4일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중국이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은 홍콩에서의 개입, 홍콩 주민이 보장받은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는 행동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콩 시위자들을 향해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논치를 본다는 이유로 미 프로농구협회 NBA와 미국의 운동용품 회사 나이키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25일 북한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관광 방식이 안보리 제재로 인해 이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루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공고한 바 있었습니다. 영국과 EU는 최근 새로운 브렉시트 방안에 합의했지만 영국 의회가 이를 인준하지 않아 10월 31일 시한까지 브렉시트가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일본의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이 금품 의혹으로 25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날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스가와라 산업상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사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